배우자 선택 연령 연령에 관하여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말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조숙하고 또한 남자보다 조쇠합니다. 그러므로 결혼할 경우 일반적으로 남자의 나이가 여자보다 대여섯 살 위인 것이 합당하고 7, 8세가 더 많은 것도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조숙으로 말하면 대개 5년가량의 차이가 나고 조수로 말하면 대개 10년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체적인 연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면으로 사람에게는 사상적인 나이가 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신체적으로는 어른이지만 사상적으로는 여전히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체는 노인이지만 사상은 여전히 아주 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형제의 사상은 조숙하고 자매의 사상은 여전히 어리다면 형제의 나이가 약간 적고 자매의 나이가 조금 많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신체적인 연령을 주의하는가 아니면 사상적인 연령을 주의하는가에 달렸습니다. 신체적인 나이로 말한다면 형제가 자매보다 위인 것이 낫습니다. 사상적인 나이로 말한다면 자매가 형제보다 조금 많아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누가 형제자매를 위하여 정할 수 없고 그들 스스로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면을 주의하고 어떤 사람은 사상적인 면을 주의합니다. 그러므로 나이에 있어서는 일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성품이 서로 의지할 만하고 취미가 서로 비슷해야 함. 이상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는 거기가 신체에 관한 방면입니다. 이제 심리적인 방면, 곧 성품의 방면을 언급하겠습니다. 올바른 결혼을 하려면 천연적인 매력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성품이 서로 비슷하고 융화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취미와 애호가 비슷해야 합니다. 만일 결혼에 있어서 서로 성품이나 취미가 맞지 않는다면 가정은 언젠가 평강을 잃고 서로 상당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 믿은 형제들은 천연적인 매력은 일시적이지만 성품의 융화는 지속적인 것임을 보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학소설에서 묘사된 사랑은 다 천연적인 매력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는 천연적인 매력이 포함되어 있지만 천연적인 매력이 곧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 속에 천연적인 매력이 들어있지만 또한 사랑은 성품의 조화를 포함합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 기본적인 조건과 요소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천연적인 매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일 뿐이고 또 한 부분은 성품의 융화요 성품과 애호의 일치입니다. 겉사람으로 말할 때 어떤 사람은 여러분에게 천연적인 매력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의 행함이 여러분과 완전히 상반된다는 것을 느끼고는 그를 조금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그가 싫어할 수도 있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품의 불일치입니다. 열렬함과 냉랭함. 가령 한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사람을 아주 사랑한다고 합시다. 한쪽은 사람을 사랑스럽게 느끼고 사람을 대할 때나 접대할 때 상당히 후하며 항상 최선을 다하고 사랑이 가득한 반면에 다른 쪽은 남편이든 아내든 사람에 대해 아주 냉랭하고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열렬한 느낌이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성품에서 양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즉시 볼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아주 사랑이 많고 아주 후하게 사람들을 대하며 인정도 많은 사람이라고 느낀다 합시다. 이런 여러분이 사랑과 인정이 많은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 여러분 가정은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주 흥미있고 그들을 접대하는 것이 아주 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서쪽으로 가려고 할 때 물결도 서쪽으로 향하여 아주 순조롭게 가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배우자가 냉랭하고 감각이 없다면 결국 그가 한쪽을 당기고 여러분은 다른 쪽을 당기게 되어 서로 찾는다고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상대방은 여러분이 불필요한 일을 행한다고 느끼고 여러분에 대해 찾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행할 때 여러분도 그를 너무 인색하다고 느끼며 그에 대해 참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인애와 어미. 어떤 사람은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인자합니다. 이 뜻은 남을 해하기를 싫어하고 득죄하지 않으려 하며 항상 남을 배려해주고 위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사람이 택한 남편이나 아내도 인자하여 남을 생각해주고 위하며 남의 체면을 생각하고 남을 드러내지 않으며 남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기를 좋아한다면 항상 기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쪽으로 가려는데 물결이 여러분을 돕는 것처럼 여러분은 이 생활을 쉽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상대방이 여러분과 전혀 다르게 다른 쪽으로 향하여 사람에 대해 가혹하고 사물에 대해 엄격하다면 여러분은 결혼이 어렵다고 느낄 것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뿐 아니라 개나 고양이에게도 인자하게 대합니다. 만일 이 사람이 날마다 개나 고양이를 때리는 사람을 만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뿐 아니라 물건에 대하여도 인자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개나 고양이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조차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성품이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았습니까? 한 사람은 한쪽을 붙잡고 다른 사람은 다른 쪽을 붙잡게 되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관대함과 인색함. 어떤 사람은 아주 관대하고 무엇이든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가 찾아올 때 집안에 무엇이 있든지 다 내놓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누가 자기 집에 와서 밥 한 끼 먹으면 바닥날까 마음 아파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얻는다면 그는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품의 문제입니다. 성품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남에게 밥 한 끼 준 것에 대해 괴로움을 느낍니다. 혹은 손님이 올 때 좋은 것을 내놓지 않고 나쁜 것만 내놓습니다. 이것은 분명 성품의 문제이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쪽으로 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결혼할 때 여러분과 상대방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주기를 좋아한다면 여러분은 물결 따라가는 것처럼 즐거울 것입니다. 만일 성품이 달라서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쪽을 잡아당긴다면 매일 화내는 생활을 하게 되어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직성적인 성품과 조심성 있는 성품. 어떤 사람은 아주 직선적입니다. 자신이 직선적일 뿐 아니라 직선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당히 조심성 있습니다. 자신이 조심성 있을 뿐 아니라 조심성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살 때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직선적인 것과 조심성 있는 것은 다 옳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품의 문제입니다. 범사에 조심성 있고 소리내지 않으며 모든 일을 마음에 감추어 놓는 사람과 무엇이든지 솔직하고 다 말해내는 두 사람이 있다면 조심성 있는 사람은 직선적인 사람을 비평하지 말고 직선적인 사람은 조심성 있는 사람을 비평하지 마십시오. 둘 다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확실히 성품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은 직선적이고 다른 사람은 조심성 있습니다. 직선적인 사람은 여기에 너무 질질 끄는 사람이 있다고 느끼지만 조심성 있는 사람은 여기에 너무 빠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직선적인 사람이 직선적인 사람을 만난다면 이 두 사람은 아주 순조롭게 걷게 될 것입니다. 만일 조심성 있는 사람이 조심성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이 둘도 아주 순조로울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형과 근본을 묻지 않는 형. 어떤 사람은 범사에 깊이 생각해보고 자세히 고려해보는 심사숙고형입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근본을 묻지 않고 일을 마친 다음 다시 생각하는 형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품의 문제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유형의 사람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 유형의 사람을 비평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근본을 묻지 않는 사람도 근본을 묻지 않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좋은 나날을 지낼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본을 묻지 않는 사람을 취한다면 서로가 반대 방향으로 당기게 되므로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말에 정확한 사람과 제멋대로인 사람. 어떤 사람은 두려울 정도로 아주 정확하며 모든 말에 정확성을 요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할 때 동기가 나쁘지는 않지만 비교적 제멋대로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품의 문제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한쪽은 상대방을 거짓말쟁이라고 비평하겠지만 또 한쪽은 당신 같은 사람은 말도 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세상에서 말을 정확히 하기로 한다면 아마 사람은 하루에 스무 마디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품이 용화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활달함과 조용함. 어떤 사람의 성품은 아주 활달하지만 또 어떤 사람의 성품은 아주 조용합니다. 이 두 종류의 성품, 곧 활달함과 조용함은 다 옳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활달한 자매에게 아주 조용한 형제와 결혼하라고 한다면 한쪽은 형제이고 또 한쪽은 자매일지라도 이 혼인에는 분명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때이고 성품의 문제를 도덕적인 문제로 이끌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상대방의 특징을 확대하기 마련입니다. 냉정한 남편은 아내가 온종일 뛰어다닌다고 느낄 것이고 활달한 아내는 자기가 냉랭한 남편에게 시집갔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서는 아주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나는 집에 있기를 아주 좋아하는 한 남편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기를 좋아하며 이 집 저 집으로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한 자매를 아내로 삼았는데 아주 어려워했습니다. 아내를 따라다니자니 참을 수 없고 따라다니지 않자니 매일 혼자 집만 보게 됩니다. 또 집에 돌아오면 아내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어도 자주 이러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혼할 때 주의하지 못한 성품의 문제입니다. 청결함과 너저분함. 집안에서 청결함을 강조하고 모든 것을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 놓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남편이 자기 앞을 지나가면 그녀는 걸레를 가지고 뒤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남편은 너저분한 것을 좋아합니다. 어느 날 내가 그 가정에 갔을 때 그녀의 남편은 베개를 땅에 던지고 의자를 거꾸로 세워놓으며 모든 것을 바닥에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그에게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 아내가 친정에 가서 나는 참 기쁘다오. 그는 그녀의 청결함에 어찌할 도리가 없다가 그날 너저분하게 늘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청결하든 약간 지저분하든 다 옳은 것입니다. 성품의 융화가 혼인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 그러므로 새로 믿은 형제들은 사랑의 두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천연적인 매력이고 또 하나는 성품의 융화임을 보아야 합니다. 혼인의 대상을 택할 때 첫째로는 여러분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매력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는 성품이 비슷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이 점에서 연장한 사람이 젊은 사람을 인도할 때 그들에게 배우자의 성품이 어떤지를 알게 해야 합니다. 결코 천연적인 매력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성품의 융화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하이에서 나는 심하게 다투는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형제에게 애초에 어떻게 해서 그녀와 결혼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내가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 그녀의 검은 두 눈동자에 반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천연적인 매력입니다. 그는 검은 두 눈동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후에 그는 아내의 검은 눈동자는 다 잊어버리고는 다만 아내가 깨끗함을 좋아하는 반면에 자기는 깨끗함을 싫어한다는 것과 아내는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는 반면에 자기는 조용한 것을 좋아한다는 것과 아내는 빠른 것을 좋아하고 자기는 느린 것을 좋아한다는 것밖에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품의 문제는 지속적인 것이고 천연적인 매력의 문제는 일시적인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청년 형제자매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결코 상대방의 천연적인 매력만을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천연적인 매력이 있다는 것은 물론 좋은 것입니다. 나 자신도 젊은 형제자매들이 천연적인 매력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품의 융화의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성품이 다를 때 모든 천연적인 매력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사라집니다. 천연적인 매력으로 결혼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결혼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를 인지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두 천당이 있을 수도 있고 두 지옥이 있을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은 천당에 가고 한 번은 지옥에 내려갈 수도 있다. 또 두 번 천당에 올라가거나 두 번 지옥에 내려갈 수도 있다. 가정에 기쁨이 있는 것은 천당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입니다. 만일 가정이 고통스럽다면 이것은 지옥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가정이 즐거우면 천당에 올라가는 것 같고 고통스러우면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의 천당과 하나의 지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두 개의 지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살 때에도 지옥이 있고 죽은 후에도 지옥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오늘날 가정에 성품의 조화가 없기 때문에 이생에서는 지옥으로 내려가고 장래에는 천당으로 갑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나니 한 형제가 생각납니다. 그의 아내는 어디에 있든지 혹 누구와 있든지 남을 치고 싸움을 벌입니다. 영적으로 말할 때 그녀는 기도도 잘하고 아주 영적입니다. 그러나 화를 낼 때에는 누구도 그녀를 다룰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자주 옆에 사는 이웃까지도 때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그녀의 남편은 할 수 없이 매일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잘못을 빌고 집에 와서 아내가 누구와 다투었는지를 알아내어 또 그 집에 가서 잘못을 시인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될 바에야 당초에 이 형제는 조용한 자매와 결혼하고 이 자매는 열렬한 형제에게 시집갔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열렬한 자매가 조용한 형제와 결혼하고 조용한 형제가 열렬한 자매와 결혼할 때 가정에 자연히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